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나진영 형제님과 허진이 자매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잘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 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살기 위해서 잘 먹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본 적이 없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숨을 쉬는 것이나 심장이 뛰고 온몸에 피가 도는 것들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네, 그렇네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삶의 의미라고도 하고요.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당장 사는데 문제는 없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궁극적인 이유나 목적을 모르면 큰 시련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사람들도 오히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권력자가 되거나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물론 유익하고 좋은 가치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느 정도는 기쁨을 느끼고 잠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풍족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져서 오히려 불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중에는 웬만큼 짜게 만들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자극과 맛을 느끼더라도 계속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무뎌져서 무감각하게 되죠. 우리 모든 인간은 결국 깊은 의미가 없으면 공허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목적을 알면 기대감을 가지고 더 잘 달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나눌 얘기가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골 방앗간에 물레방아가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물레방아는 시냇물을 수레바퀴 같은 물레바퀴 위로 흐르게 해서 곡식을 방아 찍는 장치죠. 물레방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나무로 되어 있는 큰 바퀴가 물을 맞닿으면서 돌고 있는 것만 보이겠죠.
바퀴가 돌면서 시소가 들어 올려지고 커다란 공이 올려졌다가 곡식 위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레방아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물레방아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게 되죠. 아, 물을 맞아서 큰 물레바퀴가 돌아가는구나. 큰 공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땅땅 소리가 나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물레방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로 곡식을 껍질을 벗겨내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곡식을 절구통에 넣지도 않고 그냥 구경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눈이 떠졌으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배가 고프니 먹어야 합니다. 더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려면 돈이 필요하니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물레방아 같아요.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일단 물이 들어오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이기는 하니까요.
결국 물레방아가 움직이는 이유는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물레방아를 만든 사람은 그 누구보다 그것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잘 알고 있겠죠?
물레방아 이야기를 왜 했는지 잘 눈치채셨네요. 하물며 간단한 물레방아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아무런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이 만들어졌을까요?
물레방아를 만든 사람이 그 목적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눈치가 빠르시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목적과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어차피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삶의 의미를 생각하거나 심지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일단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구절들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교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감정 없이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성별을 바꾸거나 성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느낌대로 변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나오네요.
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만든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인간의 유전자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발견해 보니 결국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딱 두 종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네, 제3의 성별인 간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지 3개의 성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 신기한 것은 남자 여자의 성염색체 조합은 무작위로 세대를 거치면서 후손이 생길 경우 거의 반반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를 낳을 때 남자만 계속 태어나거나 여자만 계속 태어나면 결국 인류가 멸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자 반, 여자 반이 나오는 확률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주셨다고 하잖아요. 인간을 그저 무신경하게 자연적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셨겠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물이나 불을 지나갈 때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석같이 귀중하게 여긴다고도 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낳은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의미 같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골로새서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일단 그렇게 쓰여 있긴 한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재미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아주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게 이상해요. 굳이 우리가 필요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오잖아요. 사람보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당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고 있다고 대답하면 아마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씩 이 말씀의 오해를 풀어볼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만약 신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 알게 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배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혼자 있기 외로워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한 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존재이시고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성품을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상대방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거네요.
와, 그렇네요. 첫 번째 오해가 풀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노예처럼 부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것을 가져가거나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이뤄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기쁨,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자랑스럽고 놀라울 만큼 대단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과 온 세상을 초월해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그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뜻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개념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훌륭한 의사나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 사람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네요. 부모님의 은혜로 훌륭한 의사,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는 고백을 통해 부모님이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타락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로마 정치 지도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으시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예로 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타락했는데 그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길이 열린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도 영광이지만 비록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더욱 큰 영광이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귀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를 인형이나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너무나 크다는 거네요.
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천사보다 못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그것에 감동하는 것은 천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셨으니까요.
네, 이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멘.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것도 비슷한 오해죠.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인간 사회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 속으로 나쁜 생각한 것조차 죄를 범한 거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었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이것저것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네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였네요.
네, 좀 많이 돌아서 온 것 같지만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뭔지 알겠나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삶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에 행복하게 살고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이자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고는 삶의 의미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삶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네, 돈과 명예,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아무리 움켜쥐어도 항상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꼈을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가 회복되도록 저희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고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잘 모르고 또 심지어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고 강요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흥미롭고 궁금하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참 좋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허무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약한 자들을 섬기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정 목사,
임윤슬, 김설희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이혼이 이제 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북조선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북조선에서 이혼을 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남조선에서 얘기하면 뭔가 동, 그리고 시, 그리고 또 이렇게 거쳐서 중앙기관까지 또 걸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도 또 많이 또 나뉘어서 이렇게 절차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네. 북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서로 헤어져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느 나라이든 또 어느 시대이든 여성들이 부당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깨어지는 가정이 많으면 사회가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일 텐데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아내의 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혼을 금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의 전반부 내용이 바로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이 늘 그랬듯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발빠르게 움직여 무리들 틈에 있었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은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를 정지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는 아내를 버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와 재혼한 사람이니까요. 이것을 지적하던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으니 예수님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랍비는 율법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데 두 학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힐렐 학파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힐렐 학파는 개방적 이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태워서 반찬에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집안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남편에게 말대꾸를 해서 심지어 못생겨서 뭐 이런 사유로 이혼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힐렐 학파의 개방적 이혼과는 여성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남성 입장만 고려한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샴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적 이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즉 외도나 간음 이외에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느 쪽을 택하든 적어도 어느 한 학파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반대파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움직여 예수님을 아무리 시험하려 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즉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해 신명기 24장을 포함한 여섯 곳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약혼 가정이나 결혼 예식보다 이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이 답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이혼을 하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된 이혼 증서가 있어야 하고, 둘째, 증서는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하고, 셋째, 이혼당한 사람은 반드시 집에서 내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하고 보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혼 증서는 여성들이 부당하게 내쫓겨 재혼의 길까지 막힌 일이 없도록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지만 이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결혼관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군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 이혼을 자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혼 제도를 허용하신 것이군요.
마치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완악한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허용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혼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여러 사유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같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푸전 성도님들, 가정은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내 뜻대로 다스리고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세우는 곳임을 기억하시며 인내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과 인내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한 번 결혼하면 끝까지 함께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이혼을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이혼이 죄인 것은 분명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혼한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품어 가야겠네요. 따뜻하게 잘 맞아들여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물과 기름처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서로 섞이기 어렵습니다. 삼각형의 두 밑각처럼 서로 다르고 멀지만 꼭지점을 향해 가면 가까워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멋지고 이해하기 쉬운 비유네요. 그럼 이혼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래서 둘째로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에 충실해야 합니다. 헨리 포드는 유명한 자동차 왕이자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헨리 포드에게 당신의 가정생활, 부부생활의 성경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헨리는 재치있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자동차 사업에 성공했던 것은 한 가지 모델만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한 여자에 대해서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재치있고도 철학이 담긴 답변입니다. 사람의 호기심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많지만 배우자를 바꾸고 싶은 호기심은 거부해야 할 사단의 음성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꿔봐야 다 똑같습니다.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세 번째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끝낸 부부를 조사했더니 사소한 일들에 대해 용서하지 않았고 원한을 품고 있었고 훈련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 무감각했고 상황들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용서와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마음에 와 닿네요. 부부간의 애정은 정말 서서한 것으로부터 크게 번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관계를 또 잘 유지하려면 넷째로 서로 돕고 짐을 져주고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고 자꾸 멀어지려는 경향과 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70억의 사람 중 11,804개의 종족 중 또 6,500개의 언어 중 229개의 나라 중에서 서로 만나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좁혀가니 부부는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는 것이 맞네요. 새삼 결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확률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부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역경과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엔 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아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눈물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들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 이 나라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딸이 아주 어렸을 적에 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어휘력을 늘려가는 공부를 했을 때였는데요. 비 올 때 신는 신발은 하면 장화겠죠. 또 비 올 때 입는 옷은 하면 우비겠고, 비 올 때 쓰는 것은 우산, 비 올 때 안 뜨는 것은 해. 뭐 이렇게 가르친 후 이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자, 왜 해가 안 떴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객관식 문제였는데 그 예가 이랬습니다. 1번, 해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2번, 해가 아팠기 때문에. 3번, 해가 비와 싸웠기 때문에. 4번, 비가 왔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 중 정답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4번, 비가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뭔가 어린이다운 우위에 발상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딸은 생각보다 금방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딸은 2번, 햇님이 아파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동화책에 익숙해 있었던 때라 이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정답이네요. 사실관계만으로 오답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이만 답변할 수 있는 귀여운 상상력과 동심입니다.
네. 저도 부모로서 정답을 가르칠 거냐 아니면 동심을 잃지 않게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 잘했다고 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풍부한 상상력과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세월이 뭔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란 주제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가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아이를 축복해달라는 건 동서거금을 막론한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가 보일 수 있는 당연한 태도인데 말씀을 보니 제자들이 그 행동을 꾸짖고 있네요.
그렇죠. 제자들은 그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 시끄럽고 산만하고 성가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정반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사역자들 중에는 다음 세대는 돈도 안 되면서 돈만 많이 든다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전도 훈련을 받은 후 전도하고 돌아와 저는 오늘 두 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무디인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반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설마 그 반 사람이 어린이는 아니었겠죠?
네, 그 보고를 받은 선생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른 두 사람하고 어린이 한 사람 전도하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른 한 사람하고 어린이 두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역시 무디네요. 어린이가 아닌 어른을 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어른은 벌써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죠. 어른들도 어린아이들도 소중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성도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도 소중합니다. 한 영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효율성을 따집니다. 금방 투자해서 금방 뽑아내길 원하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뽑아내려 하고 먼 미래보다 현실적인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인들의 집으로 찾아가셨고 모든 불명예와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또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나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나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제자들의 태도와 방식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 이 부분에서도 삶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내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을 끝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가신 존재를 여겼던 어린아이에 대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문제로 넘어가셨네요.
네, 이 본문의 핵심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는 조건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어린아이들은 주님께로 스스럼 없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린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이 있어도 신나게 놀고 있다가도 부모님이 가야 한다고 이끌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께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왔을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아이들은 대체로 기대감과 신기함과 기쁨을 마음에 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어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는 논리가 필요 없을 텐데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머리를 굴리고 자로재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만 논리적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냥 나아갑니다. 선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왜 받았냐고 하면 주는 걸 어떡해요 합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아직 받을 자격이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언뜻 보면 겸손의 표현 같지만 사실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보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민첩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믿고 빨리 순종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알려주고 타이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꿉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뭐 이 정도로 갖고 그래?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라며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서 쉽게 믿고 쉽게 받아들이죠.
너무 단순하고 잘 믿어서 아무리 주의를 줘도 유괴 같은 범죄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15절 말씀에 받든다 하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믿는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는 결단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노련함이 아니라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3층천까지 갔다 온 것처럼 하지만 실제의 삶은 믿음 없이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은 다소 유치하더라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순수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게 돌아보게 되네요.
효율을 따지고 부수적인 것들을 중요시하지 말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상상력이 작동하고 믿음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는 순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소중한 것을 이미 잃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잃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순전함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스스럼 없이 다가가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단순함과 순수함을 구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믿고 빨리 순종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이렇게 안고 안수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정치 종교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위한 올무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지만 이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 불가피하게 이혼이 허용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 것은 분명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기에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결혼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 아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이들이 방해된다고 생각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내쫓았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크게 노하시며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특징은 스스럼 없이 주님께 오는 자, 단순해서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민첩한 자입니다. 성도는 신앙의 노련함이 아닌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친히 안으시고 축복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모세율법으로 돌아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설명했음을 알려주며 결혼관계를 힘써 지켜갈 것과 설령 이혼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며 결혼생활의 무거운 짐들을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신 만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스스럼 없이 주님 앞에 나오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에 민첩한 자들로 이 같은 영적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임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